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군은 오늘 미 해군 고속 군함이 자국 영해를 침범해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텐진리 중국 남부 전구군 사령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유도미사일 구축함 밀리어스호가 파라셀군도 주변 해역에 진입했다며 자국 해군과 공군이 규정에 따라 해당 구축함을 추적 감시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구축함의 해당 지역을 떠나라고 경고했다면서 미군 구축함은 중국 영해를 불법 침범했고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영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 해군은 중국군이 해당 구축함을 몰아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남중국해를 작전구역으로 하는 미 해군 7함대는 밀리어스호는 남중국해에서 일상적인 작전을 수행 중이었으며 추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면 어디든 계속해서 비행 및 항해하고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관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 군함을 파견하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계속해왔습니다. 타이완이 23일 중미국과 온두라스 외교장관의 중국 방문에 반발해 자국대사를 소환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온두라스는 외교장관을 중국에 보내 80여 년의 우호관계를 무시했고 이는 정부와 국민들의 감정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온두라스 주재 대사를 즉각 소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비스 알바라도 온두라스 대통령 공보비서는 이날 에두아르도 레이나 외교장관이 수요일 시오마라 카스트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레이나 장관의 중국 방문에는 시오마라 카스트로 온두라스 대통령의 딸 시오마라 셀라야 의원이 동행했으며 이들은 친강 중국 외교부장을 만날 예정이라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온두라스 정부의 입장을 환영하면서 평등과 상호 존중의 기초에 관계를 발전시킬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과 온두라스의 단교가 확정되면 타이완의 공식 수교국은 13개 나라로 줄어듭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미국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뒤 성명을 통해 연방기금 금리 목표치를 4.75에서 5%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달 같은 수준의 인상에 이은 것으로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총 9번의 기준금리 인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미국의 금융체계는 건전하고 탄력적이라면서도 최근 상황은 가계와 기업의 신용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경제활동과 고용, 물가상승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영향의 정도는 불확실하다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 최근 은행권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언급하면서 예금자들의 자금은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연준은 예방책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연준은 이날 발표한 분기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5%에서 0.4%로 하향 조정하고 내년도 전망치도 1.6에서 1.2%로 내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미국 내 방역을 책임졌던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이 5월부로 활동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CNN 방송 등 미국 언론들은 어제 복수의 전현직 관리를 인용해 백악관이 코로나와 관련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는 5월 코로나19 대응팀을 해체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는 워싱턴포스트에 우리는 한 국가로서 3년 전보다 더 안전하고 더 나은 곳에 있다면서 코로나는 투자와 최악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우리 노력 덕분에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고 그것과의 싸움은 행정상 우선순위로 남았다면서도 비상단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코로나 대응에서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시시 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조정관은 최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코로나와 관련해 더 나은 위치에 있다면서 바이러스 관리를 위해 우리가 필요로 했던 비상도구들이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동정입니다.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핵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지만 최대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핵폭위 강요라며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핵으로 맞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의 최근 독자 대북 제재 조치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5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1에서 2.5m, 서해 북부도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핵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지만 최대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는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북한의 핵 공격 징후에 대해 가능한 한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watch it as closely as we can. There's no indications or no information that this.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전술핵 모의 실험을 하고 핵 위협 수위를 높인 것과 관련해 핵 공격이 임박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북한의 실제 공격이 임박했다고 믿을 만한 징후나 정보는 없다며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 관찰과 감시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제 조건 없이 미국과 마주 앉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긴장 고조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조건 없이 대화하기 위해 마주 앉을 것을 몇 번이나 분명히 밝혔는지 모른다며 그러나 김 위원장은 우리의 그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우리는 계속해서 필요한 군사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9일 핵 타격을 가정한 전술 탄도미사일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발사하고 공중 폭발 실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를 통해 핵폭발 조종장치와 기폭장치의 신뢰성이 다시 한번 검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술 탄도미사일은 약 800km를 비행한 것으로 확인돼 한반도 전역이 비행 사거리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한국 전역을 전술핵으로 타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핵공격 위협을 고조시키려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한편 커비 조정관은 중국이 대북 제재 등의 분야에서 북한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I think we need to dive into that a little bit more deeply and try to understand it. It certainly doesn't.
커비 조정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 경제 분야 협력 강화 협정을 맺은 것이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해당 내용을 좀 더 깊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에도 말했듯이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들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핵 야망을 억제하기 위해 오래전에 부과된 국제 제재와 유엔 제재를 이행하는데 그 영향력을 사용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핵으로 맞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22일 순항미사일 4발을 동해상에 발사하며 미한연합훈련에 대응한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철수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은 22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북한에 대한 핵폭위 강요는 곧 선전포고라며 자신들에게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적용을 시도한다면 핵으로 맞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조 국장의 담화는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20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CVID를 역설한 데 대해 반발해 나온 겁니다. 지난달 말부터 안보리 의장 성명 재추진에 나선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번 회의에서도 모든 이사국의 의장 성명 동참을 요구하는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안보리의 공식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조 국장은 이에 대해 그 어떤 세력이든 북한에 CVID를 적용하려 든다면 핵무력 정책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20년 전 이라크를 침공해 수십만 명의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한 미국의 범죄 행위를 새겨보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 인권을 지적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들어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 그리고 조철수 국장 등이 잇따라 성명과 담화를 내며 안보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은 CVID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사회의 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CBID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주 유엔 미국 대사가 안보계에서 얘기한 것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CBID를 하면은 이것을 뭐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핵으로 맞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의지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라고 봐야죠.
김 실장은 북한이 최근 핵무력 실전 능력을 과시하는 도발에 잇따라 나서면서 국제사회 비핵화 요구에 대응한 위협 수위를 한층 구체화, 고도화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편들기로 어차피 안보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북한이 굳이 안보리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7차 핵실험 등 대형 도발을 염두에 둔 명분 쌓기 차원일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자신들이 7차 핵실험까지 하는 정말 초고강도 도발을 했을 때 안보리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일단 방지하는 그런 계속 명분을 쌓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 교수는 또 유엔 대북 제재 해제를 원하는 북한이 CVID의 정당성을 정면 부정하면서 국제사회 여론전을 펴고 있다며 지금의 국제질서 재편 흐름을 신냉정 구도를 넘어 다극화 추세로 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세 인식이 반영된 행동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담화가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구실로 벌이고 있는 이딴 핵무력 시위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행보로도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22일에도 오전 10시 15분께부터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군이 탐지한 북한 순항미사일 수는 4발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함흥 해안가에서 동해상으로 쏜 것으로 미뤄 지대함 순항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며 미한연합군이 진행 중인 대규모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에 맞선 무력 시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상륙 강습함이 어제 들어왔고요. 또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 쪽에 항모단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동계훈련을 계획했던 것을 좀 확대해서 긴급하게 어떤 훈련을 잡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쌍용 훈련에 참여하는 미국의 경항모급 강습 상륙함인 마킨 아일랜드는 지난 21일 경북 포항 근해에서 한국 해군과 상륙 기동부대 호송 작전을 수행한 뒤 22일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22일 있었던 순항 미사일 발사에 대해 관련 보도를 일절 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달 들어 지난 9일 근거리 탄도미사일 6발, 12일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2발, 1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16일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1발, 1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등 5차례나 도발을 일으켰고 그때마다 대내외 관영 매체를 통해 비교적 상세하게 관련 소식을 알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도발이 새 무기시험 발사가 아닌 통상적인 훈련의 일환이어서 보도를 하지 않았거나 향후 다른 훈련과 묶어 한꺼번에 공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대내적으로 이제 자기들의 어떤 국방력이 우수하다 그리고 뭐 긴장도 조사하면서 체제교섭게 하는 그런 대내용으로 해서 한꺼번에 공개하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미얀 두나라군은 23일 자유의 방패 연합 연습을 마무리했지만 다음 달 3일까지 쌍용 훈련을 진행합니다. 오는 28일 전후로는 미 해군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가 부산에 입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군 전략자산의 잇단 한반도 전개와 이어지는 연합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일본과 우크라이나 정상이 북한의 군사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완전한 북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일본 총리는 폴란드 총리와도 만나 북한 등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볼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북한의 군사 도발을 비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와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관련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실현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두 지도자는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와 젤렌스키 대통령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무력이나 강압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떤 일방적인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습니다. 일본과 우크라이나 정상은 또한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근거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기반을 훼손하고 유엔 헌장에 명시된 기본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 감사를 표명했으며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과의 협력을 더욱 진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22일 폴란드에서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와 만나 양자 및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보도자료에 따르면 두 사람은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럽연합이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써야 할 국가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가 21일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EU 의장국인 스웨덴이 제출한 결의안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VA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결의안은 인권과 핵미사일 문제가 직결되어 있다는 최근의 국제사회 추세를 다시 반영한 게 특징입니다.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식량에 대한 접근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의 재원을 점점 더 전용하는 국가 정책에 대해 북한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주민들의 복지와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 정부의 사상과 표현, 의견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며 최근 제네바에서 전문이 공개된 바 있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제고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주민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보장하는 게 북한 정부의 책무임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제실종 문제에 관해서도 북한 정부의 실종자의 생사와 행방 등 관련 정보 제공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한국의 국군포로와 억류자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결의안은 미송환 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의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진술과 북한에 억류된 다른 국적자들의 건강이나 구금 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 등 모든 납북 피해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최근 보고서에서 제기한 북한의 국경 봉쇄 장기화로 인한 폐해와 여성권,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 해결도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북한 정부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조치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 악화와 인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국경 개방을 촉구했습니다. 식량, 의약품, 농산물 등 긴급히 필요한 인도주의 물품의 전달을 위해 북한의 국경을 즉시 개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인도주의 단체와 인도주의 요원들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의안은 또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에 따른 심각한 인권 침해에 깊이 우려한다며 모든 국가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난처를 찾는 탈북민들을 인도적으로 예우하고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와 유엔 난민기구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탈북민을 송환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따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 당국이 반인도적 범죄와 다른 인권 침해 및 유린의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해 계속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책임규명 노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책임규명을 13번 언급하며 모든 국가와 유엔 시스템 등은 인권 범죄가 처벌 없이 남아있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즉 컨센서스로 채택했으며 올해도 이런 방식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에서 2003년에 첫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뒤 2005년까지 3년 연속, 그리고 2008년부터는 인권이사회에서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해왔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북한을 옹호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한국 유엔 대사가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열린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공개회의에 관련국 자격으로 참석했던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당시 회의에서 중국, 러시아와 미국, 한국, 영국 등이 이례적인 설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사는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영국, 한국 등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의 같은 시간을 할애해 북한의 입장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것은 한미연합훈련 때문이고 미국이 그동안 뭐 성의를 다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이렇게 북한의 편에서 논리를 강화해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중국과 러시아가 마치 북한이 정상적인 나라, 합리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움직이는 나라인 것처럼 묘사해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황 대사는 한반도 상황을 잘 모르는 국가들 사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회의에서 발언권을 행사해 중국과 러시아 주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며 앞으로도 북한 문제를 호도하는 일부 국가들의 논리를 바로잡는 노력과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활동을 계속 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 국제 여론전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이 이제 상당히 커지고 글로벌 파워로서의 위상을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관계에 잘 안 맞는 그 북한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과 조치를 계속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황 대사는 그런 측면에서 국제사회에 북한 문제의 실상을 알리는 것과 함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뤄야 한다며 그럴 경우 북한에 매우 큰 압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안보리 공식 회의를 한다는 것이 형식 논리가 아니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보리에서 공식 의제로서 이 문제를 브리핑도 받고 회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어떤 결의안이나 무슨 의장성명 같은 결과물이 안 나오더라도 그런 상당한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북한에 대한 어떤 압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황 대사는 지난 20일 안보리에서 열린 북한의 ICBM 발사 대응 공개 회의에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한 중국과 러시아 대사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황 대사는 유엔에서 북한과 관련한 잘못된 주장이 북한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도발이 한미연합훈련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틀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미한연합훈련과 억지 태세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이 같은 방어적 조치는 책임 있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지난 2018년부터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했음에도 미국이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더욱 악화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북한 스스로 선언한 핵과 ICBM 시험 중단 조치는 선의의 표시가 아닌 항상 요구되어 온 의무사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검증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핵 프로그램의 전모를 공개하지도 않았고 핵 동결 시도도 하지 않았으며 핵실험장 폭파 등 손쉬운 조치를 취한 뒤 이마저도 다시 되돌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며 안보리 대북 조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황 대사의 견해와 같은 입장을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앞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20일 안보리 회의에서 나는 안보리의 두 개 이사국이 우리가 북한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고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이어 안보리의 침묵은 효과가 없고 북한 정권이 스스로 멈추기를 바라는 것도 작용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긴장 고조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의 침묵은 안보리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물론 안보리의 집단적 권한을 무시하고자 하는 북한의 욕구를 대담하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황 대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못지않게 인권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북한 인권 분야의 해결 없이는 핵 문제 해결도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참담한 정권인지 실상이 어떤지 하는 것은 핵 문제만 딱 놓고 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인권 문제까지 같이 놓고 보면은 그 실체가 그건 환히 들여다 보이는 거거든요.
특히 북한 인권 문제는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안보와 평화 등 여러 문제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국제 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느끼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그런 문제 그리고 인권이라고 하는 큰 보편적인 가치로서의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것이 핵 문제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우리에게는 그 국가 안보의 문제 또 국제적으로는 국제 평화와 안보의 문제 이 네 개의 디멘션이 다 있는 거거든요.
황 대사는 한국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외교 기조 아래 보편적 가치와 인권 존중이라는 확실한 입장을 갖고 북한 인권 문제 제기와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해 같은 뜻을 가진 우방국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힘을 모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북한의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하며 피해자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다 알라스프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는 22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한 일반 토의에 앞서 구두 보고를 통해 북한의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알라스프 부대표는 앞서 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내 책임 규명 증진 보고서에 관해 설명하면서 우리 사무소는 국내와 국제 차원의 책임 규명에 대한 사법적, 비사법적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편적 관할권의 원칙을 포함한 민사소송, 형사기소, 그리고 표적 인권 제재를 통해 법적 책임 규명을 추구하려는 파트너들에게 지원과 기술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검토 기간에 탈북민 면담을 통해서 북한의 내부 상황과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 탈북 여성들의 인신매매 문제 등에 관해 폭넓은 조사를 실시해 관련 증거들을 수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중 일부는 국제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향후 책임규명 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관련 증거들을 보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라시프 부대표는 북한은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옹호할 최우선 의무 부담자로서의 책무가 있다면서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이 점에서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책임규명 강화 노력도 필요하다며 이 사회와 회원국들이 책임규명을 위한 가능한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정의에 대한 권리와 완전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잊혀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ictims have the right to justice and to full and adequate reparations. The human rights.
한편 이날 일반 토의에선 남북한 대표가 서로 상대의 인권 상황에 대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국 대표는 북한에서 계속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 내린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의 보고서를 환영한다며 한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n light of this, the Republic of Korea will take an active par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는 그러나 이날 미 한일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특히 한국에 대해선 민주단체들과 저항 세력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탄압받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은 명백한 한국의 납치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에 대비한 대응 방안에 동맹국들과 적극 논의하고 있다고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는 아시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 호주 같은 국가들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존 기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사용할 치명적인 지원이 미국과 전 세계 국가들의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될지에 대해 중국 정부의 계속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며 미국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been very clear with Beijing about the serious problem that any material lethal support to Russia for the aggression against Ukraine would pose.
블링컨 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 국무담당 소위원회 2024 회기연도 예산 검토 청문회에서 민주당의 크리스 벤 홀런 상원의원으로부터 중국에 대한 제재가 효과적이려면 유럽 그리고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의 민주주의 파트너들이 동참하도록 해야 하는데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중국을 제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중국이 러시아에 치명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정보를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공유했을 때 이는 많은 나라들을 자극했다며 이들 나라 모두 이 문제와 관련해 중국 고위 지도부와 직접 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When we shared with allies and partners some of the information we had about the active consideration that China was giving to providing this lethal material support,
이어 우리는 중국이 러시아의 무기를 지원할 경우 우리가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 이들 나라와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중국이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들을 포함해 많은 국가들로부터 입장을 들은 만큼 그 선을 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는 우크라이나를 넘어선다며 예를 들어 아시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stakes in Ukraine go well beyond Ukraine. And to your point, I think it has a profound impact in Asia, for example.
이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많은 파트너 국가들이 이 일에 관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도 이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우크라이나를 위한 우리 연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 중 한 곳은 일본이며 한국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호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이 문제를 매우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은 세계가 어떻게 이 침략에 협력하는지 아니면 맞서지 않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은 협력국들과 연대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미국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미국이 범정부 기구를 구성해 피해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민간단체 제안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람 이메뉴엘 주일 미국 대사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해 미국 주도로 국가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메뉴엘 대사는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22일 중국의 경제 강압 대응을 주제로 연 행사에서 공개한 사전 인터뷰 영상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메뉴엘 대사는 중국이 일본, 한국, 호주 등의 정치적 이견을 문제 삼아 경제 보복에 나섰지만 이들 국가들은 중국의 공격을 이겨냈을 뿐 아니라 경제가 더욱 번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와 무역 관계가 중국의 강압에 대한 충격 흡수 장치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메뉴엘 대사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중국이 경제적 강압에 나서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폭넓고 심층적이며 유능한 미국 주도의 국가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ou got to put together a coalition, take an assessment of all your tools, build a healthy set of instruments led by the United States.
이메뉴엘 대사는 모든 국가적 도구를 검토해 일련의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작은 나라들이 표적이 되면 우리가 그들을 방어하고 그들이 정치적 연대를 밝힌 데 대해 우리도 그들의 곁을 지킬 것이라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메뉴엘 대사는 일련의 경제적 도구를 적용하면 중국의 강압을 격퇴할 수 있다며 국가들이 함께 연대해 조직적인 노력을 펼치면 중국의 압박을 견딜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에밀리 블랜처드 국무부 수석 경제학자 겸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 차관은 중국의 제3국에 대한 경제적 강압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conomic coercion, the kinds of actions that Beijing is taking to influence what countries say and what countries do.
각국이 그들이 정의하는 대로 그들의 주권적 최선의 이익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블랜처드 차관은 국무부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해 회복력과 대응이라는 두 가지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기업들과 미국 경제가 중국의 행동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회복력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괴롭힘을 당할 때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블랜처드 차관은 중국의 강압적 행동은 사안마다 특징이 다르다면서 국무부도 다양한 대응 도구를 갖추고 있고 탁상 훈련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의 강압에 대응해 피해국들을 지원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If Beijing threatens countries with actions to damage their economies because of something
블랜처드 차관은 각국이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문제 삼아 중국이 경제적 위협을 가한다면 우리의 문은 열려 있으니 전화하라며 조용한 대화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심은 우리는 피해국을 지지하고 그들의 주권적 독립을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이날 행사에 맞춰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할 전략과 자원을 조율하기 위해 범정부기관인 경제적 강압대응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어떤 행위가 경제적 강압에 해당하는지 사안별로 규정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중국이 특정 국가를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대응위원회가 대통령에게 가능한 구제정책을 제안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유럽연합 EU가 추진하는 것과 유사한 경제적 강압 대응 도구를 설립해 표적이 된 국가를 구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 상환을 보증하고 피해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를 인하하며 피해국의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해 정치적 위험에서 보호하는 보험을 제공하는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매튜 레이놀즈 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보복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시도를 좌절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Our strategy is predicated on deterring China through instilling in Beijing a fear of failure rather than a fear of retaliation. And we think this approach
레이놀즈 연구원은 우리의 전략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중국에 심어줌으로써 중국을 저지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회복력과 구제의 접근법이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반격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2010년 중국의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금지, 2016년 한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 최근 타이완과 관계를 강화한 리투아니아의 소고기 수입 중단 등 중국의 경제적 강압 사례 8건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사드 포대를 계속 유지하고 신남방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였으며 중국의 괴롭힘에 대응해 미국과 더욱 강력히 연대했고 한국민 사이에선 반중 정서가 확산됐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여한 민주당의 토드 영 상원의원은 최근 경제적 강압 대응 법안을 발의했다며 미국의 협력국들이 권위주의 국가들에 맞서다 표적이 됐을 때 미국 대통령이 피해국들을 지원할 권한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really need to approve right now so that we don't squander the opportunity to provide a clear alternative to China when the next crisis emerges.
영 의원은 이 법안이 신속히 승인돼야 한다며 위기는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이며 그때 피해국에게 중국 대신 확실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은 경제적 위협이나 불투명한 비공식 행동을 통해 경제에 해를 끼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들, 협력국들 사이를 벌어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위협받는 우리의 협력국들을 지원할 때 우리는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의원과 토드 영 의원은 지난달 발의한 법안에서 경제적 강압을 받는 국가들에 대한 수출 허가 결정을 신속하게 하고 피해국 상품의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 의회에서 제3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직접 관여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달 북한의 대중국 수출 가운데 주문 자위탁 생산 방식의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가발과 속 눈썹 제품의 대중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결과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북한의 대중 여객 가공 수출액이 전체 대중 수출액의 5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뷰에이가 중국 해관총서의 북중무역 세부 재료를 살펴본 결과 북한의 2월 대중 수출 총액 937만 달러 가운데 여객 가공 무역액은 504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여객 가공은 중국이 북한 등 제3국의 인력과 생산시설을 이용해 물품을 생산한 뒤 이를 다시 중국으로 옮기는 형태의 무역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전인 2019년 전체 대중 수출의 약 40%를 여객 가공 형태의 무역으로 채웠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여파가 본격화된 2018년부터 손목 시계와 신발 등의 재료를 중국에서 들여와 완제품으로 가공해 중국으로 넘기는 방식의 수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불거진 2021년 여객 가공 형태의 무역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고 중국과의 무역이 일부 재개된 지난해에도 전체 대중 수출에서 여객 가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여객 가공 형태의 무역이 전체 무역의 절반을 넘겼습니다. 북한의 2월 대중 여객 가공 수출 급증은 OEM으로 제조, 판매된 가발과 속눈썹 제품이 주도했습니다. 이 기간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인모 가발과 속눈썹 제품의 총액은 534만 달러, 인모가 사용되지 않은 가발 속눈썹 제품과 인조 속눈썹 제품의 총액은 각각 5만 8천 달러와 4만 2천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해관총사는 이들 3개 품목의 총 수출액 544만 달러 중 여객 가공 형태로 거래된 금액이 504만 달러, 즉 92%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북한의 전체 여객 가공 형태의 수출액이 504만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달 북한에서 중국으로 여객 가공 방식으로 넘어간 물품이 모두 가발과 속눈썹 제품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의 대중 수입품 목록에서 북한이 중국을 대신해 가발과 속눈썹을 제조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북한은 1월과 2월 중국으로부터 사람 머리카락, 인모를 각각 1,089만 달러와 350만 달러어치 수입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인모는 1월 북한의 대중 수입품목 중 1위에 올랐고 다음 달인 2월 북한의 대중 수출품 중 1위를 차지한 건 인모 가발과 속눈썹 제품이었습니다. 머리카락 관련 제품이 수입과 수출에서 번갈아가며 최다 상품이 된 건데 원재료를 들어와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OEM 제품의 특성상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한편 지난달 여객 가공 무역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이뤄진 북한의 대중 수출 형태는 제3국으로 향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통과무역이었으며 국경무역과 일반무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이 오는 5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데 대해 G7 회원국인 캐나다가 한국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국은 G7이 개방적인 협의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한국이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된 데 대해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향후 협력을 기대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22일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캐나다는 UN과 주요 20개국,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을 포함한 다자간 포럼과 종종 게스트로 참가하는 G7 회원들에게서 한국과의 협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과의 더 많은 논의를 고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1년 G7 의장국으로서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한 바 있는 영국은 BOA의 서면 질의에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채 G7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은 G7은 우리가 공유하는 우선순위에 대해 초청국을 포함한 긴밀한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는 개방적인 그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의 후미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0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 후 기자들에게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한국은 G7 회의에 공식 초청하는 것은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최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안보, 경제 등 여러 과제에서 강력한 협력을 구축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G7 정상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된 바 있습니다. G7은 미국과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7개국과 유럽연합이 참여하는 국가 간 협의체입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 인근 해안에 건설 중인 시설이 점차 뚜렷한 부두 형태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백기를 통해 미사일을 운반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인근 야산엔 넓은 도로가 깔리고 있어 이런 추정에 무게를 더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 인근 해안가를 촬영한 플래니랩스의 고화질 위성사진에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대형 구조물이 보입니다. 북한이 작년 11월부터 짓고 있는 선박 접안시설입니다. 육지에서 바다와 접하는 부분까지의 거리가 100m에 이르는 이 시설은 바다 쪽으로 길이 길게 뻗어 있고 그 끝부분에 직삼각형 지대가 자리한 형태입니다. 길이의 폭은 약 18m, 바다와 맞닿은 부분, 즉 삼각형 지대의 끝부분은 길이가 40m로 측정되는데 대형 선박이 중간 부위에서 물품을 선적 혹은 하역할 만한 크기입니다. 앞서 BOE는 북한이 작년 11월과 올해 1월 사이 서해 위성발사장 중심부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해안가 한 지점에 선박 접안시설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까지만 해도 자연 상태였던 이 지점에 긴 모양의 구조물이 바다 쪽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모습이 확인됐으며 지난달엔 둥그스름한 형태였던 시설의 끝부분이 점차 삼각형으로 변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이어 이날 고화질 위성사진을 통해 이전보다 좀 더 반듯하게 정돈된 외형이 확인된 것입니다. 다만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듯 이 시설 위에선 덤프트럭으로 보이는 공사 차량 두 대가 포착됐습니다. 현재로선 북한이 백기를 이용해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으로 로켓 등 장비를 옮기려는 목적으로 이 시설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과거 북한은 미사일 동체와 각종 장비를 열차에 실어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으로 옮긴 뒤 이를 위성발사장 내 조립시설에서 합체해 발사대에 세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적재 용량에 한계가 있고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 열차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선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이 부두는 위성발사장의 핵심 시설과 연결됩니다. 현재 서해 위성발사장 중심부에선 발사장 일대와 해안가 마을을 연결하는 대규모 터널 굴착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 터널의 마을 쪽 출입구에서 길을 따라 약 3.6km를 더 가면 바로 이 부두로 연결됩니다. 반대로 부두에서 터널로 향하는 도로는 중간에 두 갈래로 갈리는데 터널 방향이 아닌 다른 길은 엔진 시험장까지 뻗어 있습니다. 북한이 백기를 통해 로켓 추진체와 관련 장비 등을 실어 나른 뒤 이 부두에서 곧바로 서해 발사장 발사시설은 물론 언덕 너머의 엔진 시험장까지 옮길 수 있는 새 미사일 운반 경로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두에서 터널 굴착 작업 현장으로 이어지는 길목에선 대형 도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부두에서 북서쪽으로 약 1.7km 떨어진 이 지점에선 지난달 목적이 불분명한 공사 장면이 포착됐었는데 약 한 달 뒤인 21일자 위성사진에선 폭 25m, 길이 200m의 도로로 구체화됐습니다. 현재 이 도로의 끝부분은 수풀 지대로 연결되는데 만약 공사가 계속된다면 이곳으로도 조만간 길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현재의 직선 형태로 도로 공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새로운 길은 중심부의 새 터널로 이어지게 돼 기존의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대체하게 됩니다. 현재 도로 끝에서 터널 공사 현장까지의 직선 거리는 약 700m입니다. 터널의 반대편 출입구가 동창리 위성발사장의 핵심 시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백기를 통해 하역된 로켓 추진체와 관련 장비 등을 좀 더 수월하게 운반하기 위해 이 도로를 건설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작년 3월 서해 위성발사장을 시찰한 뒤 발사장 현대화 작업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후 이 일대에서 대대적인 개선 작업이 진행돼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추후 이곳에서 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4월과 12월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광명성 3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이어 2016년 2월 광명성 4호를 이곳에서 쏘아올렸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VOA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5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1에서 2.5m, 서해 북부도 1에서 2.5m로 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0도, 낮 최고기온 12도 예상됩니다. 양덕은 아침 영하 3도, 낮 10도, 구성 아침 영하 2도, 낮 1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 낮 최고기온 9도, 강계 아침 영하 5도, 낮 9도, 희천 아침 영하 3도, 낮 13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2도, 낮 11도, 사리원 아침 1도, 낮 11도, 신계 아침 0도, 낮 1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4도, 낮 9도, 장전 아침 5도, 낮 10도, 평강 아침 0도, 낮 15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2도, 낮 10도, 장진 아침 영하 6도, 낮 7도, 김책 아침 1도, 낮 8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영하 9도, 낮 6도, 김영권 아침 영하 8도, 낮 7도, 삼지연 아침 영하 14도, 낮 2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1에서 4m로 이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는 1에서 3.5m로 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오는 3월 26일 일요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변경됩니다. 한반도 시각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10시부터 11시까지 단파 9350, 12045, 12080kHz, 11시부터 자정까지 단파 9410, 12045, 12080kHz,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1188kHz와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1566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타이완이 23일 중미 국가 온두라스 외교장관의 중국 방문에 반발해 자국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온두라스는 외교장관을 중국에 보내 타이완 온두라스 80여 년의 우호관계를 무시했고 이는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관정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온두라스 주재 대사를 즉각 소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비스 알바라도 온두라스 대통령 공보비서는 이날 에두아르도 레이나 외교장관이 수요일 시오마라 카스트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레이나 장관의 중국 방문에는 시오마라 카스트로 온두라스 대통령의 딸인 시오마라 셀라야 의원이 동행했으며 이들은 친강 중국 외교부장을 만날 예정이라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온두라스 정부의 입장을 환영하면서 평등과 상호 존중에 기초해 관계를 발전시킬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과 온두라스의 단교가 확정될 경우 타이완의 공식 수교국은 13개 나라로 줄어듭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오는 30일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스페인 총리실은 22일 산체스 총리가 30일부터 31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면서 30일 중국 하이난섬에서 열리는 보아오 포럼에 참석한 뒤 다음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펠릭스 볼라니오스 총리실 장관은 산체스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 핵심 이유로 시 주석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재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체스 총리는 23일 벨기에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 참석 중 기자들에게 중국의 입장에 대해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또 평화가 찾아올 때 평화의 시작 조건을 확립하는 건 우크라이나인들 자신이어야 한다는 점을 시 주석에게 상기시키는 일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산체스 총리는 지난달 23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다짐한 바 있습니다. 산체스 총리와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올 하반기 6개월 임기의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직을 맡을 예정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스위스 정부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토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이날 나토 본부를 방문한 비올라 암헤르트 스위스 국방치안체육장관과 만나 우크라이나의 스위스제 무기와 탄약 재수출을 금지하는 스위스의 입장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스위스 정부의 입장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는 동맹국들의 더 많은 지원 제공을 막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합국과 파트너들의 지원은 유엔 헌장에 명시된 우크라이나의 자위권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위스는 전쟁 중인 나라에 자국산 무기를 수출하거나 다른 나라들이 이를 재수출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미국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뒤 성명을 통해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를 4.75에서 5%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달 같은 수준의 인상에 이은 것으로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총 9번의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미국의 금융체계는 건전하고 탄력적이라면서도 최근 상황은 가계와 기업의 신용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경제활동과 고용, 물가상승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영향의 정도가 불확실하다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 최근 은행권에 대한 지속적 우려를 언급하면서 예금자들의 자금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연준은 예방책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연준은 이날 발표한 분기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5%에서 0.4%로 하향 조정하고 내년 전망치도 1.6에서 1.2%로 내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미국 내 방역을 책임졌던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이 5월부로 활동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CNN 방송 등 미 언론들은 어제 복수의 전현직 관리를 인용해 백악관이 코로나와 관련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는 5월 코로나19 대응팀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575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